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서 영적 감각을 익히고 뉴스 속에서 시대를 보며 뉴스 속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읽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세상은 뿌리의 은택을 입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도 뿌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땅속에 몸을 숨기고 있지만 힘껏 땅을 지탱해주고 지구의 환경을 유지해주며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오늘 시사 뉴스 시간에는 숨겨진 뿌리에 대해서 조명해보는 뿌리 그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기적의 소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2년 전 3월 11일 일본에 덮친 높이 40m의 대형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은 기적의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 26.8m의 이 소나무는 재작년 쓰나미가 이와테현을 덮쳤을 때 나무 7만 그루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나무였습니다. 지난 1896년과 1933년 대규모 쓰나미에서도 생존하여 173년간 한자리를 지킨 이 소나무의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나무의 뿌리의 힘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일본의 바닷가 마을. 2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대형 재앙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준 상징적 존재는 바로 이 기적의 소나무였습니다.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다 쓰러져버린 해안가에 홀로 서 있는 높이 30m의 이 외로운 소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지난 1년간 일본 열도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소나무가 쓰나미의 위력에는 버텨냈지만 지반이 침하하고 바닷물에 침수하면서 뿌리가 살지 못하고 썩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쓰나미를 견딘 소나무가 결국 쓰러지게 됐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소나무에서 남아있던 솔방울에서 씨앗을 채취하여 모종 18개가 4cm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의 소나무는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더 많은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기적의 소나무 후손들이 언젠가 리쿠첸타카타 해안을 뒤덮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적의 소나무를 무서운 재앙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그 나무의 뿌리였는데요. 정말 나무와 땅과 지구를 지탱해주는 근본이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작은 식물들도 그들만의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뿌리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무의 뿌리는 커나가면서 땅을 들쑤셔서 자칫 담장을 허물고 작은 집도 무너뜨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는 500m 멀리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뿌리가 그 단단한 흙을 뚫고 멀리 물과 양분을 찾아서 가는지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14주 된 한 포기의 옥수수 뿌리는 깊이 6m를 땅속으로 파고들었고 뿌리가 뻗은 둘레의 반지름이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다 자란 호밀 한 포기의 뿌리를 샅샅이 모아서 일일이 이으면 623m나 되고 표면적을 계산하면 물경 639제곱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요. 어느 식물이나 흙에 뿌리를 내리고 길고 깊게 뻗는데요. 뿌리야말로 식물을 살리고 유지하는 근간이 되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지간한 가뭄에도 거뜬히 견딥니다. 모든 나무와 식물의 뿌리 내림에서 우리는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뿌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리포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뿌리는 식물의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땅속의 물이나 무기 염류를 흡수해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영양기관 가운데 하나이죠. 뿌리는 그 생김새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고든 뿌리와 수염 뿌리입니다. 고든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다랗고 굵은 뿌리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원뿌리고 뿌리 털처럼 군데군데 뻗어 있는 뿌리가 곁뿌리입니다. 보통 고든 뿌리는 쌍떡잎 식물의 뿌리입니다. 쌍떡잎 식물은 처음에 씨에서 싹이 날 때 떡잎이 쌍으로 두 개인 식물입니다. 수염 뿌리는 수염처럼 구분 없이 뿌리의 굵기가 모두 비슷비슷한 뿌리를 말합니다. 수염 뿌리는 외떡잎 식물의 뿌리입니다. 외떡잎 식물은 쌍떡잎 식물과 반대로 떡잎이 한 개인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생태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외떡잎 식물은 대부분 1년생인 식물이 많고 쌍떡잎 식물은 다년생 식물이 많습니다. 외떡잎 식물은 그해 싹을 틔어서 그해 씨앗을 뻗으려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보다는 넓게 퍼지게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염 뿌리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쌍떡잎 식물은 해마다 같은 곳에서 여러 해 동안 양분을 취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뿌리를 깊게 내려 서서히 넓혀가는 원뿌리와 곁뿌리를 가진 곧은 뿌리 형태로 발달했습니다. 기능에 따라 뿌리를 분류를 하자면 약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저장뿌리. 저장뿌리는 뿌리의 기능의 저장작용처럼 뿌리의 양분을 대량으로 저장을 해서 뿌리를 먹는 식물을 말합니다. 이런 식물은 뿌리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더 큰데요. 대표적인 식물이 무입니다. 두 번째로 부착뿌리가 있는데요. 부착뿌리는 스스로 자랄 수 없고 다른 식물이나 다른 물체에 부착해서 살아가는 뿌리를 말합니다. 대표 식물은 담쟁이 덩쿨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뿌리. 공기뿌리는 뿌리가 흙 속에 있지 않고 땅 위로 자라나와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뿌리입니다. 네 번째로 기생뿌리. 기생뿌리는 다른 식물의 줄기나 가지의 뿌리를 내려서 직접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대표적 식물은 겨우사리와 새삼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팀뿌리. 아래쪽 줄기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땅속까지 뻗어 몸을 지탱합니다. 예로 옥수수와 수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중뿌리. 물속에서 늘어진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몸이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잡습니다. 예로 개구리밥, 생이가래, 불회옥잠 등을 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호흡뿌리가 있는데요. 늪이나 진흙에서 사는 식물의 뿌리가 물 밖으로 솟아올라 있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식물을 살게 하고 영양 공급의 근본이 되는 뿌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SOCTV 시사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뿌리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흥미로운데요. 금경뿌리라고 뿌리 줄기에서 양분을 취하며 자라는 식물 중에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추운 날씨에도 일찌감치 뿌리 줄기에서 싹을 틔웁니다. 고사리는 뿌리 줄기를 뻗어서 새순을 내기도 하고 포자로도 번식을 하는데요. 번식력이 강해서 아무리 송두리째 꺾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꼿꼿이 새순을 피웁니다. 끈질기고 억세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종자를 남기는 고사리의 번식력의 근원은 줄기뿌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봅니다.
예,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꽃에 있어서 뿌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땅 밑에 있으면서 그 나무나 꽃의 모든 양분을 빨아올립니다. 수분을 빨아올리고 그 나무를 또 지탱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깊이 뿌리 박힌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 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장을 보면 의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박히고 항상 물을 충분히 끌어당기는 시냇 물가에 심은 뿌리 같은 그런 시냇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잘 자라는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정말 그 생명체를 살리는 근원이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힌 우리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걸쳐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것입니다. 나무가 모든 양분들을 뿌리를 통해서 빨아올려서 그것을 어디에 줍니까? 가지에 줍니다. 그러면 가지가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형성하는 우리의 품성, 영원히 살고 존재해야 할 우리의 품성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구원을 얻게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대로 우리가 걷고 사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것은 walk in the spirit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동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박힌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빠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품성. 이것을 우리가 빨아먹고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나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미 주어진 바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고 그 흙이 있고 그 속에 양분들이 있고 수분이 있고 이슬이 있고 태양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주님께 주신 모든 축복 속에 그저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힘을 주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양분을 빨고 그저 자연히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에도 우리가 스스로 단 하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액을 빨아들이고 자양분을 빨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천연계의 뿌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박혀있는 참뿌리를 깊이 박은 그런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단한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튼튼한 뿌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물을 볼 때 땅 위의 줄기와 잎만 보는데요. 그것은 식물의 반쪽만 보는 셈입니다. 식물은 땅 위의 키만큼 땅 속으로 뿌리를 길게 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땅 속의 뿌리도 더 깊이 그리고 더 멀리 뻗어 있죠. 특히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극지방이나 높은 산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가 더 넓고 더 깊게 뻗어 있는데 땅 위로는 조금만 솟아있지만 땅 속으로는 뿌리가 아주 크게 자라서 바람에 뽑히지 않게 식물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뿌리는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고 식물체의 몸을 세우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고 뿌리는 물을 흡수합니다. 광합성의 재료인 물을 흡수하고 또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 때문에 식물과 줄기와 잎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돋보기로 뿌리를 관찰해보면 솜털 같은 뿌리털이 아주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굵고 단단한 뿌리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뿌리털은 물을 빨아들이는 일을 하는데요. 식물은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굵은 뿌리를 자꾸자꾸 만드는 대신 솜털 같은 뿌리털을 아주 많이 만듭니다. 뿌리털을 모두 없애면 아무리 싱싱한 나무라도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작은 식물일수록 뿌리가 쓸데없이 두꺼워져서 줄기와 잎과 열매의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작은 솜털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도대체 식물의 뿌리에 붙은 뿌리털은 몇 개나 될까요? 어느 과학자가 호미를 가지고 잔뿌리와 뿌리털의 수를 끈질기게 세고 계산해 보았더니 자그마치 잔뿌리가 1380개, 뿌리털이 140억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호미의 뿌리털을 일일이 뜯어서 평평하게 늘어놓는다면 그 넓이로 테니스장 두 개를 덮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뿌리죠.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갈은 칡을 가리키고 등은 등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등나무에서 칡줄기가 칭칭 감겨 얽혀져 있는 모습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두 나무는 모두 콩과 식물로 하나같이 뿌리에 근유세균, 곧 뿌리혹 박테리아들이 들어있습니다. 콩과 식물들은 뿌리에다 세균의 삼터를 제공해주고 뿌리혹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 숙주 식물에 주며 숙주에 탄수화물을 얻는 전형적인 공생 관계를 서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식물 중에는 또 스스로 혼자 서서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다른 나무나 줄기를 의지해서 자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덩굴 식물이 바로 그것인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줄기가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지 않고 지면을 기어가거나 다른 물체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을 덩굴 식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등나무나 담쟁이가 있습니다. 등나무는 등, 참등이라고도 하는데 여름에 떼약볕을 피해 그늘을 만들기 위해 흔히 심는 나무 덩굴입니다. 야생 상태인 것도 있으나 사찰과 집 근처에서도 많이 자라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는데 잎은 어긋나고 홀수일에 깃골 겸잎이며 13개에서 19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잎은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끝이 뾰족하고 잎의 앞뒤에 털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꽃은 5월에 잎과 함께 피고 꽃잎은 연한 자줏빛이지만 흰색도 있습니다. 열매는 협과이며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는 꼬투리로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겉에 털이 나 있습니다. 알맞게 자란 등나무 줄기는 지팡이 재료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며 등나무의 꽃말은 환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등나무는 뭐니뭐니 해도 아름다운 꽃과 떼약볕을 막아주는 그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테라스 아치, 공원의 쉼터 등에 많이 심겨집니다.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덩굴로 뻗어나가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그늘을 만들 수 있고 원줄기가 굵어지면 꿈틀거리는 듯한 힘찬 모습이 볼만합니다. 어린 잎이나 꽃은 나물로 해먹기도 하는데 특히 등나무 꽃으로 만든 음식을 등화채라고 하며 가을에 익은 종자는 볶아 먹으면 해바라기 씨같이 고소하다고 합니다. 담쟁이 덩굴은 전문용어로 지금 상춘등이라고 하는데요. 돌담이나 바위 또는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랍니다. 줄기는 길이 10m 이상 뻗고 덩굴소는 잎과 마주나고 갈라지며 끝에 둥근 흡착근이 있어서 담벽이나 암벽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잎은 폭 10에서 20cm의 넓은 달걀 모양이며 잎끝은 뾰족하고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잎의 앞면에는 털이 없으며 뒷면 잎매기에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보이기도 합니다. 꽃은 양성화이고 6, 7월에 황록색으로 피며 가지끝 또는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꽃대에 취산 꽃차례를 이루며 많은 수가 달립니다. 꽃받침은 뭉툭하고 갈라지지 않으며 꽃잎은 길이 2.5mm의 좁은 타원 모양입니다. 담쟁이 덩굴의 열매는 흰 가루로 덮여 있으며 지름이 6에서 8mm이고 8에서 10월에 검게 익습니다. 잎은 가을에 붉게 단풍이 들고 한방에서는 담쟁이 덩굴의 뿌리와 줄기를 지금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어혈을 풀어주고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덩굴 식물에 대한 인식은 이것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다른 나무나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덩굴류는 숲 가장자리 또는 숲틈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 그 생태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과 곤충은 꽃에 날아들어 수분 매개자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열린 열매는 새들에게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덩굴 잎 자체는 탄소를 흡수해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열매와 꽃잎은 여러 가지 형태로 생태계의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어서 덩굴 식물이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SSTV 시사뉴스 김인석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덩굴 식물이 굵은 나무를 의지해서 감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무 중에서 매우 단단하고 곧은 나무로는 대나무를 들 수 있겠는데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쓰러질 듯 휘어집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곧고 단단해서 잘 꺾이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뜻이 곧은 사람을 대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죠. 대나무는 1948년 일본 히로시마 원폭에도 살아남았고 월남 전쟁 때 미군의 고엽제에도 굴하지 않고 싹을 틔운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나무로 유명합니다. 대나무는 땅속 줄기와 땅위 줄기가 있는데 땅속 줄기는 지하경, 곧 땅속에 있는 뿌리 같은 줄기를 말합니다.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땅속 줄기가 곧 지하경이라고 불리는 이 땅속 줄기인데요. 대단히 길며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대나무를 지탱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땅속 줄기는 대수풀 지탱하는 데 있어서 땅 위 줄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구실을 하며 사계절의 풍상을 모두 겪으면서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비 온 뒤 여기저기서 올라와서 자라는 죽순의 모습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대나무 뿌리인 땅속 줄기에서 자라기 시작한 죽순은 수십 일 만에 완전히 자라나는데요. 죽순은 하루에 1m 가까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대부분 한 그루씩 떨어져서 자라지 않고 수백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루는데요. 땅속 줄기가 계속 뻗으면서 죽순을 촘촘히 내기 때문에 대나무들도 빽빽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줄기만 하늘 높이 뻗을 뿐 가지를 내밀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자라면서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니라 일단 키가 다 자란 다음에야 가지를 뻗는다고 합니다. 다 자라기 전에 가지를 뻗으면 다른 대나무에 가려서 햇빛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죠. 뿌리 같은 땅속 줄기는 대나무의 좋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땅속 줄기가 튼튼하고 깊어야 땅 위 줄기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하고 곧은 대나무는 진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다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거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책망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운동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러한 때를, 그러한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아, 이 하늘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진이 있고 아무리 많은 폭풍과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큰 흔들림이 있습니다. 정말 그 흔들림 속에서, 영적인 지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너희의 높이와 너희의 깊이와 너희 넓이가 점점 더 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뿌리는 낮게 그 뿌리를 박으면서 적게 수분과 양분을 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가 들어가면서 멀리서도 계속적으로 수분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면서 그 수분을 찾는 것이죠. 또한 영양분이 있는 곳을 계속 헤치고 다니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품성을 깊이 상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받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의로운 품성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영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알 때에 그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컴퓨터 안에는 사실은 아무리 훌륭하고 슈퍼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 짜여 있지 않으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기가 막힌 그런 주님의 창조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 속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그것이 우리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짜주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짜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존재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 뿌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가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의로운 생활에 성공의 비결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고 진리의 양분을 먹으면서 잘 자라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시련의 바람에도 또 핍박의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